대부분의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킵니다. 금년은 종교개혁 501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16세기 타락한 가톨릭교회의 모습을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교회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교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개혁이 또 절실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를 도대체 어떤 교회, 어떤 방법으로 개혁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중세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이지요. 이게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비유가 가르쳐 주는 믿음, 그리고 소명, 사랑, 이세 가지가 있어야 제대로 산 믿음이고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개인도 믿음과 소명과 사랑이 잘 이루어져야 올바른 성도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섬기는 교회도 이 믿음, 소명,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소망도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이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이 소명, 이것이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16세기 이 교회 개혁을 할 때에는 이네 가지 중에 주로 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개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가 믿음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흔히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지요. 그런데 이세 가지가 사실은 모두가 다이 올바른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 그 안에서 저절로 올바른 사랑, 소망, 소명, 이것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고치려면 올바른 믿음을 먼저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시 완성시켜 주셨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이건 꼭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러시면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1계명과 2계명이죠. 1계명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고,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은 다른 신 섬기는 것과 우상 만드는 것을 고쳐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여기 1계명,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계명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함께 섬기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 얘기지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다른 신을 함께 섬기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도 믿는 것이고 다른 것도 믿는 거잖아요. 이게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금한 것을 어기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저는 요즘에 종교의 다원주의자들이나 이 혼합주의자들이 교회를 개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될 터인데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종교의 다원주의 사상에서부터 벗어나야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대상은 오직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라고 하는 것부터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한 이 지난 16세기에는 이 종교 다원주의가 별로 없었어요. 거기는 전부가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루터가 개혁을 할 때에는 이 문제를 별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이 시대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WCC라고 하는 것을 들여보셨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것. 이 WCC가 교회 분열을 막고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불교도 힌두교도 캐톨릭도 모든 종교가 다 연합해서 불상 앞에도 절을 하고 설법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우리 다 함께 목탁 소리에 맞추어서 반야심경을 암송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목탁!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안 됐다. 벌써 저렇게 됐나.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이 WCC가 그런 거거든요. 이건 혼합주의 사상이 들어간 것이고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될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세계 다른 나라 교회들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이 종교 다원주의의 색채가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고마운 모습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지 아니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 쉬운 또 하나의 위험한 이 거짓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돈이지요. 돈. 그래서 예수님도 일부러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무섭게 경고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뒷부분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교회가 믿음을 지키려면은 돈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이 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돈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돈 믿고 돈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돈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돈만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나 우리가 돈만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을 같이 믿는 것이 되거나 돈만 믿는 것이 되거나 어쨌건 돈을 믿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헌금만 많이 나올 수 있다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헌금을 모으려고 한다고 하면 돈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돈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지금은 교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 오카는 목사님의 이 설교 중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을 짧게 음성으로 지금 녹음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병이 더 내가 맞춰야 되겠죠. 지금 교단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이 지금 문제 배후에는 돈이 깔려 있잖아요. 돈이 깔려 있어. 얼마나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교회 개혁의 과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2계명을 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신의 우상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우상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우상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게 있나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른 신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렵사리 이 하나님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러고 그 우상을 믿는 거예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무서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이런 예가 나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꾸짖은 게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다른 신 섬기는 이것이 구약시대의 가장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부도덕하고 방탕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나누어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 둘 다 나누어진 나라가 다 망했지만은 똑같이 망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135년 전에 먼저 망했고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남유다로 내려가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혼합되어버려서 북이스라엘은 민족조차도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그 혼합된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혼합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정말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바알을 그 신상을 완전히 다 이 파괴시켜버린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예후가 바알은 파멸시키면서도 이 금송아지 우상은 계속해서 섬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디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섬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비참하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누굴 우상으로 만든 금송아지로 이렇게 만든 겁니까? 바알을 만든 겁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12장 28장과 29절 여기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뭡니까? 이 두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길까봐 그 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내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로 그 하나님이니까 여기 가지 말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제2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기는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더 비참하게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다른 신도 섬기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은요, 특별히 이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다른 신 섬기겠습니까? 그거 안 섬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돈 섬기겠습니까? 돈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숭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뭘 하나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길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의 많은 도구들입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래도 그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 도구가 하나님처럼 그 도구를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벌받아가지고 불뱀에게 물려 죽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물려 죽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다가 장대 위에다 매달고 그걸 쳐다봐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물려 죽기 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장대 끝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놋뱀이 살려준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놋뱀을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놋뱀이 살려준 것처럼 놋뱀을 섬겼습니다. 놋뱀은 신앙생활의 한 도구였을 뿐인데 사람들이 놋뱀을 섬겼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놋뱀을 섬겼냐면요, 이 섬김이 얼마나 대단했느냐고 하면요, 그때부터 600년이나 지나도록,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가 됐는데도 놋뱀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쳐부셔버리고 맙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히스기야가 말이에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다음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인데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이 놋뱀과 같은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물론 십자가와 성경책도 우리가 어떤 종교의 의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회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목사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전도도 받고 뭐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에 여러 도움을 받잖아요.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오늘날의 큰 문제로 삼느냐고 하면요, 이전 16세기 중세기 이 가톨릭 교회가 빠진 그 우상 숭배가 교회 숭배와 교황 숭배였단 말씀이에요. 당시 성도들은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해서 그렇기도 했지만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성도들은 교회의 가르침만 따랐는데 교회에서 뭘 가르쳤느냐고 하면은 교회가 교회를 따르고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믿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교황도 목사도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와 당시의 교황을 절대시하고 오늘날은 목사를 강조하다가 교회를 강조하다가 결국 그거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종교 개혁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외쳤던 것이 오직 성경이잖아요. 왜 오직 성경을 외쳤을까? 이거 달리 말하면은 교회의 가르침을 절대시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회만 따르라고 교회의 가르침을 절대시해버리고 마니까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심지어 성경과 달라도 교회의 말씀만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도 교황도 틀릴 수 있다. 진리는 오직 성경만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외친 거예요. 이 배후에는 거꾸로 말하면요, 교회의 가르침을 절대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을 절대시하면은 교회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쳐도 사람들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만 절대시하면은 교회가 성경과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게 될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교회로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직 성경, 이러한 것을 외치게 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을 절대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제는 성도들이 다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르쳐도, 목사가 잘못 가르쳐도 자기가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일 목사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목사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난 잘못 믿은 겁니다. 난 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 성경 없었냐?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잘 아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자기는 이미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라도, 아직 지금 죽지 아니한 자기 형제들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사로가 가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면은 안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가서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의 형님이 지금 보세요.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지금 여러분처럼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지옥에 가고 말 겁니다. 가르쳐주는 이 사람들이 안 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가서 잘 가르치면은 될 겁니다. 이 부자의 생각입니다, 이게. 이 부자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올바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면은 지옥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부자도 잘못 배워서 지옥에 왔고 그 형제도 지금 잘못 배우고 있어서 지옥에 오게 될 그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부자에게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대답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안 보내겠다는 겁니까?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면 다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여기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면 성경 보고 바로 믿으면 되는데 뭘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뭘 그러느냐고.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혹은 교회가 잘못 가르쳐도 우리에게 성경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책임은 모두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가 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고 교회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하면은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났을 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사 만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만났냐, 잘못된 교회를 만났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목사, 좋은 교회 만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맹목적으로 교회와 목사를 따른다면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인간의 공동체와 목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그나마 여러분 다행이긴 하지만 마음 자세는 하나님 대신 이미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란 말씀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믿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 시대에 그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러면서 막 서로 다툼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 대신 믿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기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을 사람이 못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 1장 13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자기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지도자도 믿고 섬기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됩니다. 목사도 절대 성도를 자기의 제자로 만들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책임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교회 지도자를 전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왜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에 참 훌륭한 사도였다고 하는 것, 자타가 공인한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그런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그였지만은 오직 예수님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바울은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을 위하는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목사와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올바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목사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는 것인지 목사 개인의 어떤 가르침으로서 잘못된 것인지 이거 구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음만큼은 바르게 가질 수 있잖아요. 나는 목사와 교회는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성경 말씀만 믿겠다.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만 굳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우상은 자기들의 신앙 업적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구나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예배를 많이 참석한 것도 전도를 많이 한 것도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나 뭐 섬기고 봉사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업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적이 생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업적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업적을 믿게 되고 그 업적이 우상이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업적이 우상이 되는 것에는요 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업적을 쌓은 나의 공로가 우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내가 10명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5배나 이렇게 부흥시켰습니다. 하나님 자 이런 업적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성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져서 교회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일을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그럴까요? 업적이 작은 사람일까요? 큰 사람일까요? 그거 당연히 큰 사람이지요. 업적이 크다면 그런 생각을 하기 쉽게 되고 내가 업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업적을 믿는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업적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업적을 믿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까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업적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 업적을 해로 여겼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게 유익하더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소명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적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업적은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업적을 내가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업적이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 신비한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내가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그 업적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금방 교만해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업적은 저절로 쌓이게 되지만 그 업적을 해로 여기며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업적은 내가 쌓은 업적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내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면은 내가 부흥시켰다고 내 공로를 의지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되지만은 내가 훌륭하게 세워놓은 그 교회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 교회만 지키려고 하게 돼요. 심지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까지도 하는 것.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러면 그 가정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하고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좋은 교회, 큰 교회를 이루고 나면은 그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교회만 지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까지 어긴다고 하면은 그 업적이 우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만 부흥시키고 목사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와 목사와 나의 업적과 같은 것을 우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 대신 그것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거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중세교회, 이 16세기의 이 캐톨릭 교회들이 그랬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온 세계 지배하고 있었고 교회당도 그냥 그렇게 굉장하게 짓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뭘 섬겼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교회나 교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종교적인 업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게 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개혁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외치고 교회가 틀렸다고 바르게 가르쳐 주어도 그때 성도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종교개혁이 아마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신뢰하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따랐고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 당시 성도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여러분, 뭐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의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세기 가톨릭 교회가 돈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고, 얼마나 사치스러웠고, 성직자들이 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성직을 살려고 돈을 썼잖아요. 성직자가 되려고. 여러분, 그래서 중세기 가톨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성직 매매잖아요. 있지도 않은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신 선친이 지금 연옥에 있으니까 거기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손된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은 돌아가신 그 선친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 헌금해라. 그러고요. 여러분들 면죄부 사가지고서 죄를 없애야지 천국 간다. 그러고 면죄부 그저 다 사라고 그러고. 교회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니까 그 당시에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한 이 어리석은 성도들마저도 저건 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교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 개혁자들을 따르게 되면서 성공적인 개혁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세기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중세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이상으로 이 심각하고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까? 양으로 얼마나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목사의 가르침만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만 부흥하면 크게 되면 그게 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관습도 많이 있고 신학은 많이 있어도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종교다원주의, 이건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최악의 불신앙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우상 피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나 교회나 나의 신앙 업적이나 무엇이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알고 경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섬기고 믿고 따라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바른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도 구원 얻고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종교의 신도 섬기지 않고 돈도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의 도구를 하나님으로 잘못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이 귀한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섬기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외조자리요. 다른 군사 빌리며 나가서 사울대 나 혼자 병이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이 어찌든 나만은 주님 내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중성을 만세하여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내로 싸우리라. 주의 용서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군사구문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언나가 전쟁 마당에 나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 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에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 주의 군사 되리요 충성을 맹세하여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 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용사 된 우리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주님의 만 가지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충성스럽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